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8월 28일 수요일.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마가복음 12장 13에서 27절을 읽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했다. 이 논쟁의 쟁점은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유대에서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범죄자로 정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으로 자신을 함정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자의 의무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국법을 평화롭게 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드려야 했다. 그 다음 주어진 질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제사장 집단이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일곱 형제와 한 여자가 관계된 복잡한 상황은 아마 지어낸 이야기였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과부와 결혼하여 후손을 낳아서 대를 잇고 유산을 상속하게 하였다. 그 결혼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의 후손이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기 위해 부활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도덕적 난제를 제시한다.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두 단계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신다. 먼저 부활 때의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시며 천국에서는 혼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에서 22절을 인용하여 부활 교리를 옹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죽은 채로 있을 수 없기에 현재 죽어 있는 그들이 부활할 것을 암시한다. 교훈입니다. 논쟁 앞에서 그분은 땅의 정부와 하늘나라에 대해 어떻게 충성할 것을 말하시고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들어 가르쳐 주셨다. 묵상.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제안하고 있습니까? 적용.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전제가 잘못된 질문.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씹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다. 그들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고 부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위선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신조의 오류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시대의 소망 605. 이 땅에 사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 믿음을 흔들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거센 외침에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들 세 나라는 조선을 자기들의 손아래 넣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땅과 주변에서 수 없는 전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일본과 러시아가 힘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식민지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 조상들이 겪은 온갖 수모와 고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조선 백성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가르치지 못하고 일본말을 배우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많은 곡물을 강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본이 벌이는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 징용을 당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러시아 땅으로, 일본 땅으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연약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어다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겼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수치와 지옥의 역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6년 가까운 세월을 흐른 1945년, 드디어 해방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1941년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 원자폭탄 투하로 순식간에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후유증으로 2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에도 나가사키에 다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8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일본의 폭압에 시달리던 조선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놓고 꺼내지도 못했던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태극기 없는 사람들은 급하게 만들어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껴안고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날의 뜨거움은 8월에 작렬하는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대단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총칼 앞에 숨도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음껏 거리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마음껏 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 사람들은 그 순간이 극히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껏 세도를 부리며 조선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겨야 했고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기쁨,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36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기고 지난 과거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사사건건 서로 앙숙처럼 지내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국가대표 팀들이 운동 경기를 나갈 때 그 대회에서 꼴등을 해도 일본 팀만 이기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이 맺혀도 그렇습니다.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닌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지내리라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들의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신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요셉의 후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싶은 고센 땅을 얻었습니다. 목축을 주로 했던 그들에게 고센 땅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세금도 면제가 되고 기근이 계속된 기간에도 양식을 후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만 보면 행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어 전전긍긍하는데, 나라가 파멸되어 가는데, 애굽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부용하고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바로의 신하가 되어 땅을 바치고 소작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속된 말로 요셉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큼 신뢰했습니다. 왕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바로 왕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입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호사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방패막이 되었던 요셉도 110살 살고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들과 신하들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왕들이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잊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살던 시대에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들을 당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럽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성 쌓는 일에 강제 동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채찍에 맞아가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고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엄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세상에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편 것입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 등장하는 왕은 먼 후일에 모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왕입니다. 모세는 이 왕의 추격을 피하여 지금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 도망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 온 지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괴롭히던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컸던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의 고통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게 잡아도 3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부르짖는 소리, 신음 소리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종이 되어 400년을 지날 것이라고. 그리고 언뜻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4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 중에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숨겨 길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자 하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은 정금처럼 단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단련이 끝나자 시간에 맞추어 불러내어 애굽의 궁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은 순순하게 내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노동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애굽에 아홉 가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 내려도 바로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경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경박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도저히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모세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 선고는 바로 내가 너희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감히 애굽의 왕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1장에서 드디어 이 말씀을 바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실로 무시무시한 선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당신의 장남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장남뿐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는 맷돌 뒤에서 맷돌을 가는 여종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전한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장자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꿈에도 그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볼 것이었습니다. 그것들, 그 방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방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훗날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은금 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소를 건축할 때에 그들이 가져온 모든 은금 폐물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구하러 나갔을 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무서운 재앙이 닥치기도 하고 그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구하러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손쉽게 내어놓았습니다. 둘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달 열흘은 1월 10일입니다. 왜냐하면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1월 10일에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선택해 놓아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염소 가운데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양은 후일에 잡아야 할 것이었고 가족들이 먹어야 할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웃집과 의논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통받고 능욕받은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한 준비의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준비해 놓은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에 구별해 놓은 그 양을 1월 14일에 잡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해가 질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잡아서 문 설주, 인방에 차례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때 사용된 도구는 우슬초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집이라도 아론의 집이라도 족장들의 집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오후 해질녘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당대의 사람들이 비웃은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은 노아의 방주는 반드시 그들이 탔어야 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비웃는 피는 그들의 장자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뿌렸어야 될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비웃음, 조롱을 뒤로하고 묵묵히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과 분리해서 피가 발려온 집안에 머무르게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애굽 사람과 분리하고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양을 잡고도 문설주와 인방이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고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8쪽. 그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네 번째 준비할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 됐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발에는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신속히 떠나야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9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 집안에 모았다. 그는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며도 깨어있었고 혈기 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리워져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철저하게 지시를 따른 백성들은 설레임으로 저녁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 건방지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참한 밤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설레이는 날이 되게 합시다. 고통과 쓰라림의 날이 아닌 환희와 설레임의 날이 되게 합시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멋진 날이 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실수하는 자에 대한 사랑. 그들은 애원의 손길을 뿌리치거나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도우지 않거나 그들을 물리쳐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 때 가능한 모든 힘을 내어 그들을 조력하여 힘을 주고 격려해야 한다. 그대는 가족으로서 모든 경우에 맞지 않는 가혹한 규율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대에게는 그들처럼 재빠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과 동정이 부족하다. 이 정신이 우세하게 되어서 그대는 주 안에서 번창하는 대신 영적으로 메말라간다. 그대의 관심과 노력과 걱정은 오로지 그대의 가족과 친척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생각이나 특정한 범위 밖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꺼려하는 마음을 극복할 생각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것을 우상화하며 스스로를 폐쇄한다.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실 것인가가 그대의 큰 부담이다. 그대가 주 안에서 번창하고 영적인 발전이 있으려면,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을 영혼이 증가하려면 이 정신이 죽어야만 한다. 그대는 남을 위한 노력에는 마음이 좁다. 그래서 그대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친척들은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지 않다. 우리는 자아와 이기심을 발로 밟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나타내셨던 자아희생과 사심없는 자선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친척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생각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매일의 신앙. 엘 형제 부부에게 나는 그대들의 집에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엘 형제여, 그대는 진리를 제대로 잘 대표하지 못하였다. 그대는 진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영광의 왕국에서 하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화시키는 힘이 그대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는 거친 막대기이며 많이 잘려야 하고 거친 모서리가 제거되고 굴곡진 표면을 대폐질하여 건물에 적당하다는 선언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공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대는 현대 진리의 주제들을 아무데서나 끄집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대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모본을 보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사업에 있어서 그대의 신앙 원칙을 이행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실하게 거래하라. 일을 철저히 하라. 고용주의 눈만 그대의 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대의 모든 거래를 보고 계심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 그대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진리와 사실로 특징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대의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바르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만들고자 하신다. 그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슬기롭고 판단력 있게 말하지 않는다. 그대는 친절과 온유를 함양해야 한다. 그대의 자녀들은 최선의 영향과 모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그대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그들을 제어해야 하는데 무리하거나 가혹하게 하지 말고 목적에 있어서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엘 자매여, 그대 앞에는 승리해야 할 큰 싸움이 놓여 있다. 그대는 자아가 승리하도록 하였다. 그대의 고집스러운 의지는 그대의 최대의 적이다. 그대는 성질을 억제하지 않으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 자제의 결핍은 그대와 그대의 가정에 큰 손실이었다. 행복과 평온, 평화가 그대의 가정에 있으나 짧은 순간뿐이다. 그대의 뜻이 반대를 받으면 그대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면 마치 사귀에 들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천사들은 노한말이 오고 가는 불화의 장면에서 고개를 돌린다. 그대가 열정의 방종을 통하여 귀한 하늘 천사들을 집안에서 쫓아낸 일은 허다하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대가 나타낸 정신이 다시 그대에게 반사된다. 그대의 자녀들은 애정이나 부드러움, 온유함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대의 권위를 존경할 만한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대가 만든 악한 열매를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성격이 신랄하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 조악한 외적 성격 아래 좋은 충동들이 감추어져 있으며 그것은 표면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 그대의 신앙생활이 더 평탄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었다면 그대의 가정 형편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남아메리카의 최남부를 포함한 지리적 영역으로 남위 40도 부근을 흐르는 네그로강 이남 지역을 말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에 걸쳐 있으며 서쪽에서 남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동쪽으로는 고원과 낮은 평원을 포함합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명칭은 마젤란과 그의 원정대가 거인족이라고 묘사했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파타곤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묘사된 파타곤이란 평균 키가 1.6m였던 스페인 사람들의 견주어 평균 신장이 1.8m인 장신족 떼우엘체의 족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지역은 남극에 가까워서 1년 내내 날씨가 추운 편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강한 바람을 들 수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나무가 옆으로 누워서 자라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거센 바람의 힘은 파타고니아를 나타내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영국 탐험가 에릭 시프터는 이곳을 폭풍우의 대지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바람의 속도가 초속 40m를 넘으면 사람의 몸이 날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남서쪽에서는 거센 편서풍이 안데스 산맥에 부딪히기 때문에 칠레 쪽은 비교적 비가 많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5,000mm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지역에 형성된 대규모 빙하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파타고니아의 지형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아르헨티나 쪽과 칠레 쪽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칠레 쪽은 빙하가 생성한 대규모 피오르드가 펼쳐지며 아르헨티나 쪽의 북부 콜로라도 강과 네그로강 사이의 지역에는 초원이 펼쳐져 있고 농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쪽 남부는 메마른 사막을 볼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특징은 빙하로 크고 작은 빙하가 50개 이상 있으며 그 크기는 남극과 그린란드에 이어 양이 매우 많습니다. 파타고니아 빙하는 온난 빙하에 속하며 안데스 산맥에 내리는 많은 비가 빙하를 생성하기에 이 지역의 빙하는 매우 빠르게 순환합니다. 여름과 겨울의 이동 속도는 서로 다르나 연간 평균 100m에서 200m 사이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페르트 모레노 빙하를 시작으로 빙하 붕괴 현상을 관찰하기 쉬운 것도 바로 빙하가 바뀌는 속도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령 파타고니아는 네우켄주와 리오네그로주,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추부트주, 산타크루스주, 티에라 델푸에고주가 속하며 칠레령 파타고니아는 로스라고스주, 아이센델 헤네 랄카를로스 이바네스 델 캄포주, 마가야네스 이 안타르티카 칠레나 주가 속합니다. 파타고니아에 서식하는 동물로는 파타고니아 마라를 들 수 있습니다. 마라는 대형 설치류로 노루의 긴 다리를 가진 토끼처럼 생겼으며 가까운 친척인 카피바라처럼 애완동물로 길러지기도 합니다. 마라는 사회적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복잡한 사회 구조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된 초원 사막 같은 지역에 살아가며 단순히 이색적인 외모를 넘어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마라의 존재는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행동과 습성은 생태학적 연구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개방된 초원과 사막 같은 환경에서 그룹 생활을 하는 마라는 긴 다리와 함께 짧은 꼬리가 특징적이며 뛰어난 달리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는 주로 쌍으로 평생을 함께 생활하며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설치류 중에 드문 특성을 보입니다. 마라의 사회적 구조는 주로 안정적인 짝 관계와 그룹 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모로는 토끼나 큰 쥐를 연상하게 하지만 생태적 적응과 행동 양식은 독특합니다. 마라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환경에서는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으며 야생에서는 수명이 그보다 더 짧습니다. 주로 낮 시간에 활동하며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로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여러 식물을 섭취하며 살아갑니다. 단일종 마라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라가 갖는 탄력적인 생존 전략의 일부입니다. 마라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은 주로 초식 동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식물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농업 확장과 목초지로의 변환, 그리고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방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독특한 종의 보호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갈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라는 평화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에서 여러 천적들에 의해 위협을 받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천적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마라는 큰 포식조류, 특히 독수리와 같은 종들에 의해 사냥될 수 있습니다. 이들 조류는 높은 곳에서 마라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공격합니다. 지상에서는 여우와 같은 소형 육식 동물도 마라의 새끼나 약한 개체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마라를 공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또 다른 종인 과나코는 낙탁과 라마 속에 속하는 포유류로 남아메리카의 고산지대에 서식합니다. 해발 5,000m의 고원지대에서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며 성장한 수컷이 리더가 됩니다. 무리에 끼지 못하는 젊은 수컷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과나코는 시속 56km로 달릴 수 있으며 성질이 유순하여 사람이 가축으로 길들이기도 하지만 성체 수컷은 때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0개월에서 11개월간 임신하여 한 마리 새끼를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길이 1.2에서 2.25m, 체중 100에서 120kg 정도 되는 과나코는 여느 낙탁과 동물들처럼 침을 뱉어 의사소통과 서열 정리를 합니다. 낙탁과의 동물들은 대부분 암수공이 침을 잘 뱉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침은 흥분했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뱉는데 냄새가 진할수록 그 흥분 정도가 세다고 합니다. 반추류인 낙타의 침은 반추 위에서 올라오는 발효액이라 냄새가 고약합니다. 얌전하게 생긴 알파카 역시 붙잡거나 흥분하면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침을 뿌려댑니다. 그중 과나코의 침뱉기 수준은 과히 수준급이어서 흥분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벌어진 윗입술 사이로 거의 분수와 같은 침을 뿌려댑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천연계의 동식물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종류와 디자인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